끊임없이 배우기를 열망하지만 매일 막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핵심만 빠르고 깊이 있게 흡수하고 싶은 학습자이신 당신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금 출근길 지하철 아니든 헬스장에서 땀 흘림의 러닝머신 위를 걷고 계시든 아니면 당장 내일 있을 중요한 전략 회의를 준비하면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계시든 간에요. 이 탐구 시간은 오직 당신의 시간을 가장 밀도 있게 채워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주 특별한 자료를 칭칭이 해체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검사 출신이자 AI 정책 전문가이신 김경진 강사의 13주차 강의 교환, 글로벌 시대의 인공지능과 그 활용법입니다.
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미션이 아주 명확하고 또꽤 야심찹니다. 시중에 널려 있는 흔한 기술 설명서들 있잖아요. 막 어떤 AI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무슨 버튼을 누르세요 하는 식의 단편적인 팁을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 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생물학적 지능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 기원부터 시작해서요.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던 실리콘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능으로 진화했는지 그 거대한 궤적을 쫓아갑니다.
거대한 궤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거대한 기술적 파도가 당신의 일상적인 업무 생산성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국가 전략이라는 거시적 관점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뼈대를 완벽하게 발라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가장 먼저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도대체 지능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흔히 우리는 지능이라고 하면 복잡한 미적분 수학 문제를 풀거나 우주의 기원 같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인간만의 약간 고유한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인간 중심적으로요.
그런데 이 교환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행동 양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알던 지능의 정의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쥐이자기부터 해볼까요?
아, 그쥐 실험이요. 진짜 흥미롭죠.
네, 보통 쥐라고 하면 좁고 복잡한 미로 속에서 오직 치즈 하나만, 그 냄새만 쫓아가는 아주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동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소개된 실험 결과는 좀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쥐에게 확실한 식량 보상, 즉 꿀맛 같은 치즈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다른 동료 쥐가 투명한 관에 갇혀서 막 옴달싹달싹 못하고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서 관찰된 쥐의 선택이 바로 생물학적 지능의 본질을 제대로 찌릅니다. 쥐는 자신에게 완벽하게 보장된 식량을 과감히 포기해버려요.
치즈를 포기한다고요?
네, 대신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갇힌 관의 문을 여는 쪽을 택하죠.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개체의 이타주의가 무리 전체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고도로 지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눈앞에 치즈를 포기하고 동료를 구하는 쥐라니, 이타심이 생존을 위한 지능적 선택이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근데 소를 대상으로 한 실험 사례를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네, 소실험도 재밌죠.
소가 목초지에서 어떻게 하면 문을 열고 저기 맛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을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했는데요. 소가 마침내 퍼즐을 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찌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정확해요. 일종의 유레카 순간을 경험하는 거라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즉, 인지적 기쁨을 느낀다는 생리적 증거라는 거죠.
인지적 기쁨.
단순히 밥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성취감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기계적이지 않은 뇌 구조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일본 고지마 섬의 짧은 꼬리 원숭이 이야기는 지능이 어떻게 사회로까지 확장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죠.
아, 그 고구마 씻어 먹는 원숭이요?
맞아요. 한 똑똑한 원숭이가 고구마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더불어 약간 짭짤하게 간을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이게 특출난 한 마리의 기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전체로 퍼졌죠.
네, 다른 원숭이들이 이를 모방하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거대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지능이라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단일한 목적지나 선형적인 사다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인간이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있고 동물들이 그 아래 일렬로 쭉 서 있다고 상상하잖아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능은 각 동물이 처한 서식지와 생존 방식에 따라 수백만 년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진 일종의 환경적 문제 해결의 결과물입니다. 영장류는 육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복잡한 사회적 계급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쪽으로 뇌를 발달시켰고요. 문어 같은 경우는 포식자가 득실거리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니까 천분의 1초 만에 피부색과 질감을 주변 암초랑 똑같이 바꾸는 놀라운 신경망 쪽으로 지능을 극대화한 겁니다.
지능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피어나는 적응에 꽂힌 셈이네요. 그렇게 각자의 환경에 맞춰 다양화가 진화하던 지능이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에 이르러서는 문명의 거대한 도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기원전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으로 식량의 잉여를 만들었고 쓰기 시스템을 발명해서 지식을 유실 없이 기록했죠. 또 인쇄술은 지식을 대중에게 해방시켰고 산업혁명은 기계라는 도구로 인간의 육체적 힘을 수천 배로 증폭시켰습니다. 무거운 돌을 직접 나르지 않아도 기차가 날라주는 시대가 열린 거니까요.
네.
그런데 강연 교환에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 즉 AI 시대를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시작으로 정의하더라고요. 기계가 육체적 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 문명의 근간이었던 인지적 힘 자체를 배가시키는 최초의 단계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불의 발견부터 인터넷 발명까지 모든 도약은 오직 인간의 뇌, 즉 생물학적 지능 하나만이 끌고 온 좀 외로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생물학적 지능 자체를 증폭시켜줄 또 다른 도구, 인공지능을 창조해낸 겁니다.
생각하는 힘 자체를 무한대로 복제하는 시대군요.
네, 근력의 확장을 넘어선 뇌의 확장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역사적 맥락입니다. 컴퓨팅의 역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효율성을 향한 인류의 끝없는 때로는 약간 광기어린 추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기어리다는 표현이 딱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찰스 레비지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맞아요. 1837년에 찰스 베비지가 설계한 해석기관이라는 기계식 컴퓨터를 떠올려보세요.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삐걱거리며 돌아가는데 엄청난 마찰력 때문에 기껏해야 1초에 단 한 번 계산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에니악 같은 진공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속도가 무려 5,000배나 폭발적으로 향상됐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진공관들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거대한 건물만한 공간이 필요했고 심지어 진공관 불빛을 보고 날아든 나방이 타죽으면서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버그라는 단어가 탄생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물리적 한계를 산산조각 낸 게 바로 1950년대의 트랜지스터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나 뜨거운 진공관 없이 순수하게 전자의 흐름만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이 작은 혁명 덕분에 속도는 또다시 100배가 향상됩니다.
열도 거의 안 나고 크기도 엄청 줄었고요.
그리고 인류는 그 트랜지스터 수만, 수억 개를 손톱만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정밀하게 새겨놓는 데 성공하죠. 그게 1970년대 이후 세상을 지배한 CPU입니다. 초당 10억 번의 연산을 거뜬히 해냈어요.
하지만 CPU는 천재 수학자 한 명이 어려운 문제를 순서대로 하나씩 푸는 것과 같아서 논리적 처리에는 완벽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 계산해야 한다는 직렬 처리의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그래픽 처리에 쓰이던 GPU를 AI 연산에 끌어온 게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평범한 중학생 1만 명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동시에 덧셈뺄셈을 시키는 병렬 처리의 시대로 넘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GPU 수만 개를 묶어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초당 100경번 연산한다는 이른바 엑사플롭 단위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초당 100경번이다니 가늠조차 안 됩니다. 10대 비유하자면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쉬지 않고 계산기 버튼을 눌러야 끝낼 수 있는 양을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단 1초, 눈 한번 깜빡이는 순간에 끝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엄청난 속도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철학적이고 공학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궁극적인 재료가 결국 뭘까요?
철, 구리, 실리콘 분자 같은 거겠죠?
네. 이 물질들 자체는 스스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지능이 완벽하게 0인 죽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력 없는 돌덩이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시를 쓰고 의학 논문을 분석하는 지능을 갖게 된 걸까요?
진짜 마법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중요한 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재료들이 어떻게 조직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아까 동물지능 이야기에서 뇌를 언급하셨죠? 인간의 뇌는 860억 개의 유런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네네.
공학자들은 이 생물학적 네트워크 구조를 실리콘 위에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0과 1로 전기를 켜고 끄는 방식이 우리 뇌의 뉴런이 바라하는 방식을 흉내낸 거예요.
하드웨어가 뇌의 물리적 구조를 만들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알고리즘과 신경망 모델이 마음과 경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죽은 물질 위에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라는 규칙을 부여하니까 비로소 철과 실리콘 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능이라는 것이 창발하게 된 겁니다.
창발이요?
네. 물 분자 하나는 젖어 있지 않지만 수십억 개가 모이면 비로소 파도라는 현상이 창발하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와, 창발이라는 단어가 정말 완벽한 설명이네요. 거대한 하드웨어 엔진을 만들었으니 이제 돌릴 연료, 즉 데이터가 필요했을 텐데요. 교환의 3부, 지능의 해부학 파트를 보면 AI의 학습 방법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잘 나오더라고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를 가르치는 건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사람의 사진은 수백만 장 띄워놓고 자, 이건 고양이, 이건 강아지 하면서 일일이 정답을 붙여주는 지도학습 방식이었죠.
그 방식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인간이 직접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데이터 양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인터넷상에 그 무한한 테스트를 다 분류할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 병목 현상이 온 거죠.
거기서 돌파구가 등장한 거군요.
네, 컴퓨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돌파구 중 하나인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인간이 정답을 떠먹여주지 않아도 데이터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위한 라벨을 생성해내는 마법 같은 방식이죠.
그 원리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수능 영어 시험에서 빈칸 추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문장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고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예측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늘은 푸르다처럼요.
정확합니다. 이 훈련을 수조 개의 단어에 적용하니까 AI가 인터넷 전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빈도수만 외운 게 아니라 문법 구조, 문맥의 뉘앙스, 세상의 지식 체계까지 스스로 깨우친 거죠. 우리가 쓰는 챗GPT가 세상에 나온 결정적 비결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텍스트에만 머물지 않았잖아요. 지금 당신의 다음 주 업무 환경을 상상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글, 그림, 목소리 다 따로 놀았지만 지금은 멀티모달 시대입니다.
의료 현장 인식 아주 생생하죠.
네, 의사가 응급실 환자를 진단할 때 예전 AI는 텍스트만 봤다면 지금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차트, 엑스레이 이미지, 청진기 심장박동 오디오를 동시에 보고 듣고 읽어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다각도로 정보를 흡수해서 종합점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게 소름돋아요.
그렇게 입력받는 정보 차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AI의 역할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활용법인데요. 과거엔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챗봇이었다면 이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에이전트로 진화했습니다.
능동적 에이전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나요?
에이전트 루프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첫째, 상황을 인식합니다. 둘째, 당신이 내린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계획을 잘게 쪼개어 기획하죠. 셋째, 인터넷 검색이나 계산기 같은 도구를 직접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결과물을 내죠.
단순히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비서가 책상에 앉아서 마우스로 움직이는 수준이군요. 교환에 나온 데빈이라는 AI 엔지니어가 딱 그 예시겠어요.
맞아요. 예전엔 파이썬 코드 10줄 짜달라고 하고 사람이 직접 테스트해야 했죠.
근데 데빈한테는 우리 회사 데이터 분석해서 매출 추이 보여주는 웹사이트 만들어줘. 이 한 줄만 던지면 되잖아요. 자기가 서버 세팅하고 코드 짜고 에러 나면 스스로 디버깅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능이 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내일 회의를 위해 매출 데이터로 PPT 10장 만들어줘라고 하면 끝입니다. 엑셀 분석하고 그래프 그리고 이메일로 팀원들에게 전송까지 알아서 끝내죠.
하트너가 발표한 전망 수치가 충격적이더라고요. 2026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2년 뒤에 기업용 앱의 40%가 이런 에이전트 기능을 탑재할 거라고요.
네, 화면 속에 갇혀있던 AI가 당신의 이메일, 캘린더,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넘나들며 독립적인 팀원처럼 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 화면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흥분되는 지점입니다. 자료 후반부를 보면 AI가 마침내 육체를 입고 물리적 세계로 걸어 들어오는 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나오잖아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겨 AI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 말이죠.
네, 멀티모달 능력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강철과 모터의 육체 안에 탑재되는 겁니다. 나 지금 피곤해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알아서 커피 내려서 책상까지 가져다주는 진짜 로봇 비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교환은 국가적 맥락으로 시야를 넓힙니다. 한국이 이런 육체를 가진 AI가 만개할 수 있는 완벽한 테스트베드거든요.
로봇 밀도 1위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1012대 로봇이 이미 돌아가고 있죠. 게다가 엄청난 양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필수적으로 HBM이라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데이터가 다니는 1024차선의 아우토반 같은 반도체요?
네. 그 글로벌 HBM 시장의 61%를 한국의 삼성자자와 SK하이닉스가 꽉 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기능, 로봇 인프라, 반도체 생태계까지. 기술적 융합이 폭발할 무대가 이미 한국에 완벽히 세팅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듣고 계신 학습자이신 당신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양을 쌓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데미사 서비스가 불과 10년 내에 AGI에 도달할 거라고 단언했잖아요.
맞아요. AI는 단일 도구가 아니라 학습, 추론, 행동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합성의 산물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갖춘 에이전트가 로봇 신체를 입고 일할 때 당신의 커리어와 전략적 결정은 근본적으로 새로 쓰여야 합니다. 엑셀 돌려줄 에이전트를 어떻게 지휘하고 당신의 찬해력을 어디에 쏟을지 고민해야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동물지능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소가 퍼즐을 풀고 인지적 기쁨을 느끼고 원숭이가 문화를 전승하잖아요. 지능은 환경에 적응하며 창발하는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AI는 차가운 실리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능동적인 에이전트들이 코드를 스스로 개선하고 물리적 로봇 신체를 얻어 현실 세계와 부딪히기 시작할 때, 즉 기계들이 생물학적 진화처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겪게 될 때 말입니다.
와, 기계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네. 기계들도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물리 법칙이나 난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순간 시스템 내부 보상함수가 극대화되면서 소나 쥐처럼 그들만의 유레카를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소름 돋네요.
더 나아가서 통신망으로 연결된 수백만 대의 에이전트들이 인간은 해독할 수 없는 극도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 즉 기계들의 문화를 창조하고 그걸 인간 개입 없이 다음 세대 모델에게 완벽하게 전승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인간의 통제를 넘어 생물학적 진화와 무섭도록 닮은 궤도를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단순한 기술적 경외감을 넘어 생명과 지능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정답을 낼 순 없겠지만 기술적 융합 시대를 준비하는 당신의 사고를 한 단계 끌어올려줄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 지식들이 내일 회의 테이블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넓혀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이 탐구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